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 모시고 저희 상가정에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언덕위의 찬송 205장 부르시면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위의 찬송 205장입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내 온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주님, 보이지 않으셔도 내 온 마음으로 언제나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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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정한 내 주님, 정말 당신이 보이지 않으실 때 난 당신을 자유로이 행복함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묶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여기에 더 진정한 내가 있는 것 같고요.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으로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을 숨기시곤 이 은밀 속에 내 주님으로 서 주시길 더 기뻐하시는 줄 이젠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를 아이금처럼 그리움 속에 우르짐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한날 한날들을 보내게 하시다가 오늘은 또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사랑할 식구들 다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처음처럼 그처럼 정결하게 곧게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고 또 사랑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혼을 경성시켜 주심으로 사랑 예수님 오늘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솟아올라 시온산봉에 솟아올라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주님이 한 시간 사랑하는 식구들이 곳곳마다 다 흩어져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못 오고 앉았지만 주님 정말 곳곳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계셔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가 생생하게 역사해 주신 바 되므로 우리의 온 심령들이 은혜 보좌 앞에서 허락이 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덧입어가는 복스러운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시간에도 새롭게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귀 기울이며 또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께서 하시오며 이 한 시간도 다가오셔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속삭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바 되므로 주님 진정한 당신의 사람으로 오늘의 세대 속에서 이기는 자들로 정말 힘있게 우리의 그 삶들을 살아볼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굳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계셔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온전히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7가정에 박민재 형제님이 휴가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앞에 잠깐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부대에서 휴가를 나오게 돼서 이렇게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됐는데 그동안 목사님과 식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무탈하게 잘 군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얼추 1년 정도 근무를 해가고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복무일을 채웠는데 이제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되었던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범병사라고 대대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범 간부랑 병사를 뽑는 그런 게 있는데 또 기대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근무하다 보니까 간부님들의 추천으로 이렇게 대대 모범병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 감사드리고 그동안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참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때가 많이 있긴 한데 그럴 때도 참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저희 비행단에서 이렇게 제초 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출을 당해서 한 달 동안 제초를 했는데 그 제초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 속에서 위험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희 차출당한 인원 중에 신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 신병 때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잠시 나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 친구를 만나면서 얘기도 서로 하면서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도 갖게 돼서 그것 또한 주님이 역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며 많이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이제 또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저희도 교회에 다시 모임이 시작되고 할 텐데 참 많은 영혼들이 다시 나오고 거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재 형제님이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군사로 너무 그 본이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죠. 온 교회 식구들이 몸된 교회 가득 앉으셔서 반가운 얼굴을 맞이해 주셔야 될 텐데 지금 다 얼굴을 뵙지 못해서 안타까우실 텐데요. 그래도 계신 곳에서 우리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재 형제님에게 큰 박수 좀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상가정 식구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그 민수혜 자매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오은진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올 한 해도 벌써 세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만히 올해를 돌아보면 참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많은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는 그 대면을 기반으로 한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실력이나 경험이 백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버텨봐야지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제게 주어진 생각이 있었다면 주님 그저 버티면서 이 시간 속에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만이 탈 수 있는 파도를 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게 새롭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가 되는데요. 한창 그 진행되는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이 초대받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이미 손님이 다 들어오셨는데 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상황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라고 의아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 놓았을 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뻔히 물인 줄 알지만 순종하면서 그 연회의 장에게 가져다주는 그 하인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긴장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들의 칭찬으로 돌아오면서 하인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늘 있던 항아리였고 늘 뜨던 물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그들의 평생의 마음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난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기록된 만큼 하인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수천 명을 먹이시거나 또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전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참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일인데 정말 그 기적에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라는 감격이 그 하인들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하인들 중에 그 한 명쯤은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장의 끝부분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어찌 보면 다소 퉁명스럽게 내뱉으면서 다가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다나엘은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은 대체 누구실까 하고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거나 어떤 웅장한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신의 그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그 말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그 한마디를 그 나다나엘은 꽉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믿는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역시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시간의 바다 속에서 끝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곁에서 붙들어 주신다면 참 늘 항아리에 물을 뜨던 그 자리 또 늘 소망 없이 앉아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처럼 그렇게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거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파도를 능히 탈 수 있음을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시편 104편이 제게 또 새롭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104편의 초반에는 마치 천지 창조를 옆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낮과 밤을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크고 작은 동식물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자연의 운행이나 일상에 대한 찬송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유토피아를 찬양하듯이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시 같지만 마지막 절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도다 라는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저자가 속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평탄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찬송시에서 딱 한 줄로 끝날 만큼 그곳에 그렇게 삶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라는 표현이 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과 친근감이 꽉 차있는 표현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편 104편은 기자와 저작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록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저자의 바람처럼 가상히 여겨주신 것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딱 한 걸음 앞까지만 보이는 그런 빛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보이고 내 길이 여전히 길이 보이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순간 비춰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은 내 길에 빛이라라는 고백은 참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걸음걸음마다 준비하시는 이 정밀한 돌보심과 사랑 속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고 싶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이 시편 104편의 기자의 그 고백처럼 저도 제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물어가는 이 9월에 한날 한날 주님 모시고 살면서 묵상했을 때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또 기쁨이 되었던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18편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새롭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저로서는 설 수 없기에 주님의 구원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고요. 주님은 오늘도 제게 너무나 절실한 주님이십니다.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바 되셨으나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근거로 기초로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새롭게 내 영혼의 기초로 삼고 설 때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오늘이 겉으로는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이날이라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묵상할 때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알아들일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또 나를 지키는 것도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것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묵상하고 또 새겨보면서 허락해 주신 이 오늘은 내 온 믿음 대신 주님께 속해서 그분께 이끌림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각가지 일가에 매여 있지 않은 자처럼 마치 주님과만 함께 사는 것처럼 사는 자처럼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을 묵상할 때 놀랍게도 제 영혼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과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오늘도 끊임없는 이슬 같은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젖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것은 항상 새롭게 또 오늘 지금인데요. 그렇게 힘입어 가고 싶은 은혜이며 항상 힘입고 싶은 내 주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것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듯이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과 조용한 사귐 속에서 주님만을 내 사랑으로 붙드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랑에 젖어있는 영혼으로 임해주시는 주님과 또 임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준비된 영혼으로 이렇게 주님과 사랑하는 사귐하는 그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이라면 벌써 주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일을 왕으로 삼고자 함을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또 흘러가는 나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주님께 속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시간을 가져보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함에 그 은혜의 이슬에 젖은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섬기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수혜 자매님, 우리 또 은진 자매님 귀한 말씀 정성껏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는 우리 주명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상가정 특송이 있겠습니다.
잠시 성서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 근래에 제 마음에 많이 더듬어졌던 것은 주님의 백성과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가까이 지내는 친한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금 현 상황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고 저를 잘 아는 친구였는데 친한 사이여서 그런지 그 친구가 가감없이 현 상황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들을 저에게 쏟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저는 그저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런 말들로 그 대화를 끝냈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묵상했을 때 제게 한 말씀이 붙잡혀져 왔는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붙잡혀왔던 것 같아요. 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더듬었을 때 비춰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에 제게 확실했던 것이 영토에선 주님의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비춰졌을 때 한 가지 깨달아졌던 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 영토에 묵묵히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새롭게 붙잡아 갔을 때에 그때에 다시금 자유함이 있었고 또 담대함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 친구를 대하여 갈 때에 그 친구에 대해서 대적하여 가거나 그 친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나의 주님을 바라고 그 음성 듣기를 힘쓰면서 내 마음에 심긴 주님의 말씀을 그 법을 지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또 안식 가운데 머물게 해주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위로함이 되고 또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묵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더듬어졌던 것은 나그네라는 것이었는데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의 말씀들이 제게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새롭게 붙잡혀져 가면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저를 볼 때에는 저는 그들에게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에 제가 이곳에 머물 곳이 없고 또 주님께 내려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또 그들에게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저 천국에 계신 저 본향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참으로 나는 그 영토 속에 속한 그의 백성이고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이며 나중에 주님 뵈었을 때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주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참 많은 감사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스가랴 4장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작은 날에 평범한 날에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았을 때에 내가 나그네로서의 이 평범한 날에 해야 할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저 본향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천국 향하여서 믿음 내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여 그의 백성으로 묵묵히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의 영에 이끌려 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법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안식하여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평범한 날들은 참 사소한 날들이고 또 반복적인 날들이고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들이지만 내가 그 주님의 나그네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저 표대를 세워서 날마다 참 일어선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저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이 함께 있다는 것에 많은 감사가 되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준 형제님께서 또 친구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도 영혼의 목자와 감득되어 오시는 그 주님을 뚜렷이 모시고 길을 제대로 잘 찾아간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길을 찾아간 우리 명준 형제님이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특송으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를 불러주셨는데 꼭 우리 청소년들이 부른 것 같으죠. 듣기에 청소년들이 부른 것 같아 보니까 저희 가정에 그 젊은 일꾼들이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아주 어린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귀한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진진경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현숙 권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과 8월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제 삶 속에 실상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구하고 또 찾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상 중에 어느 번거로운 일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을 더 크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씀을 구하고 주신 다섯 마디의 말씀이 오늘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때 다섯 개의 물맷돌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삼고 은밀 속에 주님이 속삭이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귀 기울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작은 수첩에 또 노트에 기록해가면서 보내온 한날 한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지나온 한날 한날의 시간들은 글자의 깨우침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실상으로 다가오신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과의 은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이 그리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그리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참 길에서 오는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열왕기하서 5장 말씀을 읽었을 때 주신 마음들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은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의 소식을 들은 소녀는 사마리아의 대언자와 함께 계시면 그가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처음에 자기 생각과 다른 것에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하여서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제부터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다른 신들에게 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아만이 깨끗해져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그 작은 소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서 이곳에 종으로 살아가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지자 엘리사의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으로 사는 삶이지만 그 소녀의 중심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님 모신 부요함으로 살아온 그 소녀는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깨끗해진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은밀 속에 속삭이는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늘 깨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보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열왕기서 5장에는 게하시의 모습도 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를 도우며 지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깝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마음은 나아만이 가져온 많은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 재물을 얻고자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받은 그 재물들을 취하여 집에 가져다 두고 왔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아니라 작은 재물이라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아만도 속이고 엘리사도 속이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도 속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일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무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하시는 자기 욕심에 취한 그것을 집에 가져다 두었으나 자기가 얻은 것은 나병이었습니다. 그가 취해 가져다 놓은 그 집에 돌아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므로 은밀 속에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일 때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나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이라도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이야기해 주었던 소녀라도 조금 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누구라도 은밀 속에 주님과 사귐이 없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먹고 주님을 입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토요 새벽에 참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이른 새벽에 움직여 조그만 동산이라 하시면서 그 동산을 올라 기쁨으로 강하고 힘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서주시는 것에서 너무 감사가 되고 내 구주, 내 주님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면서 내 주님을 찾고 내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참 너무도 깊고 감사합니다. 제가 읽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계신 내 주님께서 오늘도 진실로 진실로 일러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기쁨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주시고 주님이 먼저 내 안에 녹는 소금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젖어 오늘도 주님께서 내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게 감사하고 주님의 가지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먹고 마시면서 걸어가도록 주님의 엮으신 영이 이끄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오늘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시며 내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기도 속에 내 주님이 주신 언약 속에 기도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목사님과 식구님들 곁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걷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장병들에게 전달된 전선의 편지로부터 오는 답장의 글들을 들을 때는 여섯 명 중에 한 명의 장병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9월의 남은 날도 10월도 또 앞으로의 그런 날들 속에서도 무덤가에서 주님을 찾은 마리아처럼 오늘도 부활의 영역에 서서 주님의 생명 속에서 만나주시는 내 주님 붙들고 살고 싶어서 잠시 한 말씀 전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세상은 너무나도 참 좀 요란하고 어지럽고 그렇지만 참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참 세상과 상관없이 저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요. 더 날씨도 그렇고 이제 3개월만 있으면 무사히 1년이 또 지나가는데 참 세월 그 시간들을 참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속에 굳어지면서 참 말씀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면은 먼저 엎드리면은 주님께서 그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에 같이 걸어온 그 길들이 너무나도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고 참 함께 걸어온 그 길들 우리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앉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그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서 자꾸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전해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참 새롭게 주님 오시고 남은 길을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또 알맹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허락해 주시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밤낮 주님께 기도하면서 참 주님 말씀 주셔야만 되겠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늘 제가 또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던 그 말씀인데요. 참 예수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안에 자리 잡고 자리 잡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서 있는 자로 이렇게 참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가 참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에베소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있고 많은데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리 잡으려면은 우선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저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참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저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그것도 감사하고 또 마음이 참 그러한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자리 잡는 이런 축복된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참 말씀이 참 제 안에 이렇게 임해올 때는 너무나도 참 그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임해올 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참 감사가 참 많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 정말 우리 주님이 그처럼 지신 십자가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 왜 못 지겠나 이런 결단도 있는 마음도 생겨지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 되시는 내 주님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저를 모른다 하시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자리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아무것도 유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로 완전히 넘겨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로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보좌만을 늘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려가고자 마음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걸어온 길들이 참 쉽지 않은 길들을 걸어오면서 그 주님의 그 뚜렷한 그 말씀과 주님이 뚜렷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참 그러한 동행의 그 길들 속에서 참 주님이 참 많이 그립고 뵙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요즘에는 일을 하면서도 참 근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참 내 마음을 주님께 묶여줘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주님 앞에 앉을 때는 때로는 참 마음이 제 생각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무엇에 이끌렸다면은 주님 앞에 앉을 때는 참 주님하고 기도하기가 사귐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참을 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애타움 속에서 주님과 사귐하는데요. 하루 일과를 참 기도 속에서 가게에서 혼자 번거롭지 않으려고 저 영혼을 번거롭지 않으려고 하려고 많은 사람 사귀지도 않지만 많이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제 일만 하고 하는데요. 그게 손님들이 번거롭게 마음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거절하고 참 마음을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좀 요란한 그런 것은 피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떠한 내 주님인데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 마지막 때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날짜 속에서 참 진정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모시고 끝까지 다윗이 늦게까지 그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참 저도 그런 결단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은요, 돌이켜,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야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구원을 힘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앉는 저 마리아처럼 늘 그렇게 조용히 뭐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그렇게 주님 모시고 뜨거운 불 붙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남은 길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내 영혼이 늘 그렇게 무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서에 보면은 19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오는 그 성령 그 풍성히 제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남은 길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뿐이 아니라 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율법이 완성이신 주님 오시고 좀 이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참 주님 모시고 이때까지도 그러했지만 남은 길도 그렇게 참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진진경 집사님도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조용한 간 날들 속에서 주님 오시고 애태우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신 그런 모습을 들을 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오늘은 9월의 그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는 이 9월을 지나오면서 이 두 권의 성서, 그 출애굽기와 느헤미야서 이 두 성서가 참 살아있는 그런 성서처럼 제 마음속에 가깝게 실제적으로 정말 생생하게 와 닿아서 참 묵상해 볼 때, 할 때마다 은혜가 참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이 9월의 많은 날 동안 남모르게 참 벅찬 그런 그 기쁨 속에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회막이 완성되어서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 회막 위에 드리워진 그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또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그처럼 이끌어와 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가 되었고 또 특별히 이 지난 9월을 지내오면서 정말 그 9월 하루하루 내내 바로 그 사랑하는 식구들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면서 섬겨왔던 그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참 주님이 정말 그 은혜의 구름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득하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몸된 교회 식구라면 어느 누구라도 정말 눈으로 보듯이 뚜렷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함께 계셔주시는 우리 몸된 교회 함께 계셔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참 그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그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실 때 꼭 그들에게 형성시키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이었는데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하여금 그 반석을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그 만난 환경은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도록 일깨워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정말 주님께서는 가슴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형성시키시고자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속에 또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형성시키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 자신께로 이렇게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쓰심이 참 마음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다가오는 문제들이 쉽지 않아서 때론 어려워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견고한 반석 되어주시고 또 산돌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속해서 잠잠히 우리 주님을 앙망해 간다면 바로 그 견고한 마음으로 안정감 있게 안식 속에 이기는 자로 정말 주님의 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힘이 많이 되고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출애굽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모두어지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로 바로 주님께로 내게 대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묶어주시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 솟아나는 그 고백이 있다면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정말 고백처럼 이렇게 솟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그러한 그 성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미약한 그런 기드온,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됐었습니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바로 그 주님의 자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젖기를 한번 구하였다가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위하여서 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참 이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지켜주심을 구하는 이와 같은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자세는 늘 처음처럼 그렇게 정말 온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모시고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신실히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 갈 때에 제 마음속에 다시금 그 기도원의 그 기도가 생각이 되면서 정말 처음처럼 다시금 지금까지 그 사귐에 마음을 모두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서에서 한 부분만 얘기한다면 느헤미야서 그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자 왔을 때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신이 근심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케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해주는 정말 그와 같은 그런 강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가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늘도 우리가 육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의 간 열매인데요. 이제 다가오는 그런 날들 속에서도 우리 몸된 귀에 위에 정말 주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흔들거리지 않는 그 구름으로 우리 몸된 귀와 함께 계셔주시겠고 또 이끌어 가실 텐데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주님 모시고 또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처럼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불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그 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흥을 위하여서 식구들과 함께 힘을 다하고 싶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이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10월이 다가오는데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음성으로 마음으로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의 영혼을 경성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장려해 주시는 그 뜻하심을 따라서 정말 오늘이라는 그 날 속에서 정말 참 좋은 영혼으로 깨어서 서 있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주시는 그 새 언약을 잠들어서 정말 그 경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주님 주신 그 새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정말 이렇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해 보면서 잠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우리 광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언덕의 찬송 114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이렇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 경상도 선교팀은 성가대 석입니다. 그 다음에 제2성가대 식구님들은 녹음이 있다고 합니다. 성가대 석으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강원도 반은 예배 후 바로 그곳이겠습니다. 다른 간건 없으신가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영혼들 속에 조용히 일깨워 주셔서 또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품고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연휴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사온데 주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옵시고 주의 품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해보는 복스러운 이 한 주간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선택하여 나아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조용히 주님을 앙망하며 새롭게 주님을 덧입어가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놓여있는 또 새로운 날들이 정말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에 모두가 군사처럼 서갈 수만 있도록 몸된 기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조용한 빈들의 시간을 갖고 계시지만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조용한 시간들 속에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런 참된 평강과 안식 넘쳐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모든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져 가실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 예수님 정말 주님 온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밝히 비춰진 바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 정말 먼 곳에 계시는 앞바다 먼바다 그리운 식구님들도 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심령들을 더욱더 주님 하나에 바짝 굳게 묶어서 정말 주님 나라의 참된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서갈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계실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감사함을 돌려쌓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오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